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 음악 산책의 장량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 바로 공감하며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느낌까지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해요. 상대의 느낌을 무시하거나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함께 살지만 얼마나 공감하며 사시나요? 음악 산책 오늘 첫 곡 드립니다. 카나다 국적의 여가수 Avril Lavigne의 노래 My Happy Ending 들어보시죠. 음악 산책 첫 곡으로 문 활짝 열었습니다. 29살의 반항아 같은 분위기의 여가수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노래, 기타, 피아노, 드럼 연주 실력이 뛰어나고요. 노래도 직접 만들어 부르는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1999년에 가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음악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대중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민감하신가요? 또 민첩하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내세우는 데만 급급하신가요?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느낄 뿐 아니라 공감한 만큼 상대를 위해서 애써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서로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 더 그렇고요. 그런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면서 상대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그 덕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알게 되고 그런데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훈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인을 울렸고 또 전세계인들을 울린 11살 미국인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든이라는 소년인데요. 백혈병에 걸려버린 참 천사 같은 꼬마의 이야기 소개드리죠. 백혈병 때문에 2주만의 시간이 남겨진 이 브랜든의 소원이 미국을 울렸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남은 생이 2주가 되었던 어느 날 엄마의 질문을 받습니다. 남은 시간에 뭘 하고 싶은지 소원을 말해보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브랜드는 병원에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뭔가를 보게 됩니다.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노숙자 캠프였습니다. 노숙자촌이었는데요. 브랜든의 눈에는 이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2주밖에 삶이 남지 않은 자신보다 더 불행해 보였던 걸까요? 생의 마지막 소원을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모두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의 눈시울을 적셨고요. 이후 대형마트의 트럭이 브랜든의 소원인 노숙자를 위한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미국 전역에서는 샌드위치를 만들 돈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노숙자들의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 적힌 한마디 문구는 바로 I love you, Brandon. 사랑해, 브랜든. 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2주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죽기 전 마지막 방송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전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엄마의 품속에서 11년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브랜든이 또 남긴 말이 가슴을 울리네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면서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노래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반을 많이 판 여가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함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What matter most 들어보시죠.
It's not how long we held each other's hands. What matters is how well we loved each other. It's not how far we traveled on our way, but what we found to say. It's not the springs we've seen, but all the shades of green. It's not how long I held you in my arms. What matters is how sweet the years together. It's not how many summer times we had to give to fall. The early morning smiles we wistfully recall. What matters most is that we loved at all. It's not how many summer times we had to give to
이어서 미국 재즈 가수의 맥을 잇고 있는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 We Are In Love 들어보시죠.
I know you so well. I can tell by the sound of your voice if you're really in love with me. And you are. And you are. You know I can't lie. If I say to you, baby, I love you, then baby, I love you. Oh, and I do. Yes, I do. I do. Could it be that's a phrase you thought never would phase you? Well, baby, you better hold on tight. 'Cause I'm the one who's supposed to kneel down and propose. Well, all right. Ooh, I might. So when I kiss you goodnight, just sleep tight with the thought that you'll always be caught up in love with me. And you'll dream of the stars up above at the answer of whether we'll be or whether we won't be in love. Well, we are. Yes, we are. I do. Could it be that's a phrase you thought never would fade you? Well, baby, oh, you better hold on tight. 'Cause I'm the one who's supposed to kneel down and propose. Well, all right. Oh, I might. So when I kiss you goodnight, just sleep tight with the thought that you'll always be caught up in love with me. And you'll dream that the stars up above at the end of whether we'll be or whether we won't be in love. Well, we are. Yes, we are. Ooh, we are. Girl, we are. Indubitably, we are.
One, two, 3 o'clock, 4 o'clock, rock. Five, six, 7 o'clock, 8 o'clock, rock. Nine, 10, 11 o'clock, 12 o'clock, rock.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Put your glad rags on. Join me home.
네, 미국 락음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음악 산책 락음악 속으로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김근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락음악의 세계로 또 들어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락음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포크락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포크락이라고 사실 미국으로 발음하면 저희가 피읍으로 쓰긴 했지만 포크락이라고 해야지
예,
맞는데요.
포크락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가 되죠. 포크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느낌이. 정서에도 참 맞고요. 듣기 네. 편안하고 또 서정적인 노래라서 반가웠죠.
그렇습니다. 이 포크락이 이제 미국에서 포크 음악과 락 음악이 만나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는데 네. 이 절정기가 이제 1960년대 후반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됐던 건 아니고요. 네. 이 6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이제 새로운 락의 주류가 생기면서 이 포크락 음악의 인기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이키델릭 락이라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키델릭 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들어보신 네.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락 음악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뭐 사이키델릭이라는 단어는 또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양희 씨 네. 사이키델릭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자음악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자음악. 전자음악도 있고.
몽환적인 느낌도 들 것 같고.
예, 좀 환상적인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예. 좀 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게 이제 사이키델릭 락. 더 나가서 이제 사이키델릭 문화의 특징인데요.
네.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 사이키델릭 락 하면은 당연히 이제 사이키델릭과 락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락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공부하고 네. 있는 락 음악에서 왔고요.
네.
이 사이키델릭은 당시에 이제 사이키델릭 문화에서 온 건데
아.
사이키델릭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마약을 한 후에 이 환각 상태를 의미하는 정확히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약을 한 이후에 환각 상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이 몽환적인 느낌, 이 환상적인 느낌. 이런 느낌과도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키델릭 락이라는 음악 장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마약은 사실 뭐 지금은 또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돼 있지만
아주 가벼운 마약만이죠.
그렇죠. 네. 뭐 일단은 불법이고 부정적인 그럼요. 인식이 강한데 이 문화 전반에 이 사이키델릭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사실 처음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이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이 전통적인 뭐 아편 이런 마약 말고 LSD 같은 신종 마약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네. 당시 초기에는 폐해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회 유명 인사들, 특히 문화인들이 이런 이제 마약들을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마약 환각 상태였는데 의식이 확장된 상태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장을 하게 되고 이게 사실 이 음악이나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는데 결국 뭐 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네.
마약은 이제 불법이 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네.
이 사이키델릭 문화는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환각 상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몽환적인 또 환상적인 또 약간은 이국적인 그런 사이키델릭 문화의 특징이 이제 락음에도 접목이 됐고 특히 이제 당시에 기존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뭐 반전주의 히피주의,
네.
또 히피주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뭐 이런
네.
것과 통하는데
네.
이런 히피주의 문화 속에서 또 사이키델릭 문화도 함께 퍼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락 음악으로 돌아가서요.
네.
사이키델릭 문화가 락 음악과 어떻게 접목이 됐을까요?
사실 이 1960년대 초부터요. 이 당시에 이제 포크락을 하는 음악들. 밴드들 또 락 음악을 하는 밴드들 사이에서 사이키델릭 문화가 점점 퍼지기 시작했는데 뭐 당시에는 뭐 대마초처럼 가벼운 마약을 한다던가 그런
네.
상태에서 만든 노래들을 또 공공연하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네.
뭐 다 규제가 됐지만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이키델릭 락의 초창기 음악을 했던 밴드들 중에 뭐 밥 딜런, 비틀스, 비치 보이스 이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의외네요.
네, 특히 뭐 당시에 뭐 많은 가수들이 크고 작게 이런 사이키델릭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마약 복용에 대한 가사가 들어있는 곡들도 있어요. 비틀즈나 비치보이스도 나중에 이제 아, 저 마약을 좀 이 상징적으로 은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는 곡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이키델릭 락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사이키델릭 락 음악이 어떤 건지 좀 듣고 가야겠죠.
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틀즈 노래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1967년에 발표한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이름이 긴데요. 사실 이 음반이 이 락 음악 명반 순위 1위에 뽑혔던 그런 대단한 음반입니다.
네.
여기에 수록된 곡인데
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라는
네.
곡이고요. 몽환적인 화성, 또 음향 효과, 또 가사까지 사이키델릭 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노래니까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비틀즈가 1967년에 발표한 곡, 아, Psychedelic Rock입니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록 음악 속으로 1960년대 후반 사이키델릭 락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비틀즈가 1967년에 발표한 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역시 그 사이키델릭 락의 특징인
약간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 예,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가 당시 제목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한국말로 하면은 네. 다이아몬드를 가진 루시가 하늘에 떠 있다. 뭐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현실적인 느낌이 없죠.
예, 또 가사를 네. 들어봐도 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 사실 루시 in the sky with diamonds 네. 이 중요한 단어들의 첫 알파벳만 모으면 루시 L, sky S, 다이아몬드 D에서 LSD가 당시 유행했던 합성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약을 은유적으로 담은 거다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 사실 노래를 가사를 쓰고 제목을 정한 존 레논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 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가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 제목을 보고 그냥 노래 제목으로 따온 거다. 네. 마약을 담은라는 의혹은 없었다. 뭐 네. 이런 부인을 했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뭐 히피 문화, 마약 문화랑 이제 같이 어울려서 그런 의혹을 받았죠.
네, 뭐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믿어야죠.
존 레논은 말이니까 또 믿어야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이키델릭 락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눠보죠.
네, 이렇게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히피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반전 문화, 이런 이 사이키델릭 문화 속에서 이 사이키델릭 락의 인기도 점점 최고조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영국에서도 사실 이제 당시 락 음악의 양대축은 미국 시장과 영국 시장이었는데 영국에서도 사이키델릭 락이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거듭합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블루스적인 요소를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당시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영국의 이제 시카고 스타일의 미국 블루스 음악이 따로 이제 자리를 잡고 런던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6년쯤부터 이제 아주 걸출한 사이키델릭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영국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핑크 플로이드 아주 유명한 나중에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이 됐죠. 뭐 크림 에릭 클랩턴이 몸담았던 그룹이고 또 지미 핸드릭스라고 흑인 기타리스트죠. 원래 미국 출신인데 데뷔는 대중적인 인기는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인기를 얻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도 있고 뭐 더후 나중에 이제 하드락을 하는 밴드가 됐는데 아주 걸출한 밴드들의 노래가 이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건데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나중엔 다 장르들이 바뀌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사이키델릭 락 음악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영국 출신 밴드의 노래 한 곡 들어. 보죠.
네, 사실 뭐 앞서 소개해드린 비틀즈도 영국 출신이긴 한데요.
예.
당시에 이제 영국 락 밴드들이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을 점령했던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다른 한 축이었던 이 롤링스톤즈의 노래 중에 1966년에 나온 Paint It Black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자 그럼 록 음악 속으로 두 번째 곡 롤링스톤즈의 1966년 발표곡 Paint It Black 듣고 오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유행한 사이키델릭 락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영국 밴드 롤링스톤스가 1966년에 발표한 곡 Paint It black.
검게 칠해라.
검게 칠해라. 네. 예. 노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노래가 사실 발표 당시에 지금 들으시면은 아, 대중적인 느낌이 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미국 대중음악 순위, 영국 대중음악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했던 아주 인기를 누린 곡이었고요. 네. 뭐 나중에도 뭐 영화나 TV 이런 장면, 또 전쟁 장면에 많이 삽입이
맞아요.
됐었죠.
네.
이, 또 노래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키델릭 락의 특징을 많이 잘 담고 있는데요.
네.
당시 사이키델릭 문화가 이제 몽환적인 상태 이런 걸 이제 추구하면서
네.
특히 인도의 명상 문화, 신비스러운 전통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틀스 멤버들이 단체로 인도로 가기도 했었죠.
네네. 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인도의 그래서 전통 악기인 시타 연주가 나오고요. 또 약간 인도의 전통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코러스 이런 게 아마 지금 노래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점점 인기가 올라간 사이키델릭 락이 언제 절정을 맞이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절정기는 1967년에서 69년 사이로 봅니다. 이후에는 네. 이제 다른 장르와 또 대체가 되는데요.
네.
이 67년에서 69년이 히피 문화가 또 절정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네.
특히 1969년에 우드스톡 페스티벌 아마 네.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
예.
뉴욕주의 우드스톡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열렸던 농장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인데
네네.
나흘간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던 아주 대중음악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네.
이제 바로 사이키델릭 락의 이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드스톡에 대한 얘기는 뭐 워낙 말씀드릴 얘기가 많아서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벌써 락음악 쪽으로 마감할 시간이
네.
다 땡 됐습니다.
네. 빨리 갑니다. 시간이.
예, 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이키델릭 록 음악 한 곡만 더 들어보죠.
네, 또 이 사이키델릭 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작게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포크 록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동부를
네.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네.
이 사이키델릭 록은 아무래도 히피 문화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당시 히피 문화가 유행을 했던 미국 서부의 뭐 샌프란시스코
네.
제일 중심지였고 또
예.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이제 유행을 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아주 걸출한 사이키델릭 록 밴드로서 이 대성공을 거뒀던 이 도어스란 밴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도어스의
그럼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짐 모리슨 잼바레 네. 참 멋있죠.
그렇죠.
최근에
얼마 전에 영화도
영화
나왔죠.
네.
네, 이 영화를 주연을 했던 배우가 짐 모리슨의 몰입이 돼서 한동안 사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인데요.
네.
2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 음악적 재능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아주 많은 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도어스 노래 중에 어떤 곡 고르셨습니까?
Light My Fire라는 곡인데요.
네.
Light My Fire.
네.
내 몸속에 불을 좀 붙여달라. 네? 아주 열정적인 제목의 노래인데
네.
이 도어스가 1966년에 데뷔를 했는데 첫 곡은 별로 인기를 못 끕니다. 하지만 이 노래로 대중음악 순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노래가 원래는 7분이 넘는 대곡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틀어주질 않아서 인기를 못 누리다가 이걸 이제 3분짜리로 편집을 했어요. 중간에 이 키보드 간주, 기타 간주를 많이 드러내고 이제 3분짜리로 해서 당시에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네.
이 노래의 백미는 바로 이 중간부의 오르간 전자 키보드죠. 전자
네.
키보드 간주거든요. 당시에
네.
레이 만자렉이라는 키보드 연주가가 한 건데
네.
사실 뭐 7분 다 저희가 듣기 어렵더라도
네.
이 간주 부분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함께 들어봤으면
안 끊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막 속으로 마지막 곡입니다. 도어스의 Light My Fire 들어보겠습니다. 7분까지는 다 못 틀어드려도요.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네, 레이 만자렉의 키보드 연주.
연주 부분까지만이라도 네. 최대한 같이 감상해 보시죠. 김근산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어스의 Light My Fire 감상하시죠.
You know that it would be untrue. You know that I would be a liar. If I was to say to you, girl, we couldn't get much higher. Come on, baby,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The time to hesitate is through. No time to wallow in the mire. Try now, we can only lose, and our love become a funeral py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음악 산책 함께 걷는 길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장길섭의 책을 골라봤는데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의식의 차원을 변화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섬세하게 소개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길섭 작가는 기독교의 목사이기도 한데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행복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음악산책 함께 걷는 길,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함께 하시죠. 화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요. 이런 화의 속성을 알면 화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내가 화를 조정할 수 있게 되죠. 화 에너지를 동원할 때 그리고 다독거려야 할 때 강하게 낼 때와 약하게 표현해야 할 때, 또 길게 써먹어야 할 때와 잠시 잠깐 활용해야 할 때를 잘 다루고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안 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내 생각 속에, 신념 속에 있어요. 사실에 근거해 살아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신념에 사실을 꿰 맞추려는 데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내 생각을 바꾸고 신념 체계를 뒤엎어야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의식에 깨어있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이나 욕망, 바람과 기대에 걸러서 봅니다. 그것 자체가 아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식에 따라 그 어떻게가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니까요. 음악산책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11살 꼬마 브랜든이요. 미국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로 마무리 인사드리죠.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꿈을 포기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혈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 11살짜리 소년이 11년 동안 꿈꿔온 것이 오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처한 최악의 현실은 어떤 건가요? 또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나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들으면서 음악산책 문 닫겠습니다. You needed me. 보이존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울 때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줬고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당신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줬고 내가 나의 영혼을 팔았을 때 당신은 내 영혼을 돌려줬습니다. 난 참 바보네요. 이제야 누가 날 가장 아꼈는지 깨닫게 됐으니 말입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음악산책 함께 걷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물러갑니다.
upon a bed astray.